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장 나누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인 아하시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하게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어보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데 물으러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놀라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말하면서 그를 잡아오기에 하기 위해서 세 번을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하시야 왕에게 왔는데 처음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대상에게 바른 질문을 드린다. 바른 대상에게 바른 질문을 드린다.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했던 것도 바르지 않고 즉 바른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결과만 알려고 했던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큰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제발 이 병만 낫게 해 주신다면 또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런 기도만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든 그 기도 제목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대상을 신앙하는 것이고 바른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세상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큰 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으시게 만들었는데 죄인인 인간이 세상을 욕망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르게 묻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 그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 주여 누구십니까? 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질문을 던져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삶과 믿음이 더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혹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도 바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세상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의 질문을 시편 기자도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73편에 잘 나와 있는데 시인이 시험에 들 지경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너무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도 죽을 때는 고통 없이 죽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너무너무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또 게다가 교만하고 예 그들의 소득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보다 더 많고 그래서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음에 시인이 팔짝 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갖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직면하니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갖 질문이 신앙에 대한 세상에 대한 뭐 크고 작은 온갖 질문이 있어도 하나님을 딱 직면하고 나면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비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아시아 왕은 하나님께 경멸을 당했습니다. 예,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해야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에서 2순위, 3순위일 때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3순위도 다행이죠. 예. 하나님을 1순위 또는 하나님을 0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약간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미련, 융통성이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련 곰탱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곰에게는 좀 미안합니다. 곰 위는 하지 않습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삶을 산다. 예, 아시아 왕에 의해서 세 명의 50부장이 그 군인들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예, 그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속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겉이 결정하지 않고요. 우리의 속이 결정합니다. 예, 세상적인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겉 아닙니까? 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 그 오늘날의 그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카톡 등등을 통해서 외적인 것을 과시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그 속은 허하면서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예, 그 꾸며진 자신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경쟁적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보이는 자신과 실제의 자신의 갭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허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바벨론 제국에 유다에서 끌려온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지만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방 땅, 하나님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그 믿음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나중에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또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것을 자신이 직접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자신과는 무관한 말씀이 됩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다니는 그 자체가 우리를 100주년에 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우리의 직책이 스스로를 자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절로 저를 목사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예, 큰 2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그다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예. 예. 존중이 여기면 존중받고 멸시하면 경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틀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게 되고요. 멸시를 심으면 경멸을 거두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예, 1절에서 6절은 제가 제목을 길벳여요라고 했는데요. 오타 아니고요. 본문에 나올 장소의 머리 글자입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번 써놔봤습니다. 네, 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입니다. 예, A번 하나님께서 헤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어디를 떠나고 있었습니까? 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헤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예, 길갈을 떠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오리 바람은 피를 동반하지 않는 강한 돌풍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 헤오리 바람 또 어떤 때는 폭풍우 뭐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 그 헤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욥기에 보면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이 말 저 말로 심하게 상처 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이제 인간들의 말이 끝나고 이제 나도 말 좀 하자라고 하시면서 폭풍 가운데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 또 에스겔에도 보면 그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발간 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 그 폭풍 가운데에서 예, 나타나신 장면을 말씀합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예, 길갈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 길갈이 성경에 몇 곳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아는 길갈은, 그 여리고에서 동북쪽으로 한 2km 떨어진 곳? 예, 거기가 원래 길갈인데요. 그 우리나라에 그 송도라는 지명이 몇 곳 있죠. 인천에 송도 있고, 예, 포항에 송도 있고, 예, 부산에도 송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인데, 그 평택시에 합정동 있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예, 거기도 합정동이 있는데, 그 본문에, 우리가 늘 아는 그 길갈이 그 평택시에 있는 합정동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합정동이 이 마포구에 있는 합정동 예, 위쪽에 그 베델에서 한 10km 위쪽에 있는 그 길갈입니다. 그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함께 나가는데 그 나갔다는 말이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도보 이동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지금 영적으로 같은 삶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번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예, 2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예, 베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베델은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최초로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죠. 예, 그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의 집으로 예, 도망가다가 그 잠을 잤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둥을 붙고 거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예,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 아니고요. 예, 그냥 돌 기둥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그 단과 이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니까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북쪽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이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단과 예, 단은 약간 북쪽이고 이 아래쪽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미 사실 선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자꾸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쉽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왔는데 또 그 자기 제자와 같은 엘리사가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간 울컥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뭐 후배 목사나 또 이제 신학을 한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걸어온 길을 이 사람도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명의 길이긴 한데 쉽지가 않으니까 막 마음이 네, 좀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이 지금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만연한데 끝까지 스승과 같이 영적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하면은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멀찍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따랐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스승이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 그는 안다고 하며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예, 너희는 잠잠하라. 사무엘서나 열왕기에는 그 선지자의 무리 또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도덕적 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배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직접 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처럼 여겨집니다. 예, 소위 이런 그 형태를 그 원시 형태의 선지자 학교, 그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에 해당을 하는데 아마 길갈, 베델, 여리고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불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잠잠하게 바라, 그러니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예, 때로는 그냥 어떤 지금 뭐라 말하면 목회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굉장히 잘 대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놔두면 예 혼자서 가만히 하나님도 묵상하고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도 다지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마지막 때는 더더욱더 그러했겠죠. 예,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메시아 신분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 신앙 고백 후에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본색, 주님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 인자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왜곡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두세 달 정도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는 정한조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떠들고 다니면 저를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세 달 본 게 저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두세 달 본 게 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저를 정말로 왜곡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예,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두 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보내신다고 말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기 베델에 머물라 했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예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 본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다라고 제가 쓰여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해발 고도로 하면은 그 마이너스 250m거든요. 그러니까 염해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고 그보다 약간 높아서 마이너스 250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해발 고도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그 요단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고요. 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 또 향나무, 장미 이런 꽃 그 화초가 굉장히 많아서 그곳이 향기로운 낙원 같았다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의 별장이 그 여리고에 있었고요. 그 헤롯 대왕은 여리고에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뭐죠? 네, 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전쟁을 수행한 곳입니다. 예, 무슨 총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팔을 불면서 그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2번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5절, 6절 볼까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예, 요단입니다. 예, 요단 강가이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려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그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집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을 길갈 베델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 이제 후계자로서의 검증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앞에 성경 2절에 보면 두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 그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 원어라면 둘 다 그냥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왜 이렇게 물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2절, 4절은 그들이고요. 6절, 7절, 8절에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의 표현은 그 스승과 제자의 느낌이고 또 한 사람은 앞서고 한 사람은 뒤따르고 이런 느낌이 온다면 6절에서 8절의 표현은 동역자 또는 나란히 서서 가는 느낌을 줍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생애 정말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다 언제 뭐 이 땅에서 떠날지 마지막 숨을 언제 쉴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속으로 뭐 며칠이든 아니면 뭐 몇 주든 그 스스로 한번 정해 보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때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날이 하루가 남았든 뭐 한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바꿀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삶이 엉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뭐 채워야 될 게도 있고 이러면은 뭔가 복잡한 겁니다. 그냥 오늘 이 삶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삶을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 정리해야 할 것이 많고 끊어야 할 것이 많고 회복해야 할 것이 많을수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큰 4번 7절에서 11절은 예, 제가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예, A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가에 섰을 때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7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더니, 예, 선지자의 제자 50명입니다. 이 50명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우리 1장에서 살핀 아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군사들의 숫자랑 같죠. 예,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는 세 도시, 예,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요단강가로 왔는데, 아시아 왕이 군사를 세 차례 보낸 것과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이 그 열왕기 기자가 같은 숫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선지자의 제자들은 멀리서 이 선지 두 선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서 있었다는 것은 그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그들이 물려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 두 선지자가 이 취임식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들처럼 여겨집니다. 2번,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찼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 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 겉옷은 길고 헐렁하며 소매가 없는 외투나 망토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상영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그 수학자인 존 내시의 이야기인데요. 그 존 내시는 1949년에 27쪽짜리 박사 논문 하나로 그 150년 동안 지적되어 온 경제 이론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그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초반부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은퇴하는 이제 어떤 교수가 이제 오랜 교수 생활을 끝내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업적도 있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되니까 다른 젊은 교수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 만년필을 다 줍니다. 그쵸? 그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그게 참, 그게 뭐 프린스턴의 전통이랍니다. 예, 물론 나중에 끝장면에도 그 장면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 존 내시가 이제 은퇴할 때 다른 교수들이 이제 만년필을 갖다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장면은 그 거꾸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업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교수가 그 은퇴식에서 수많은 이제 예를 들어 젊은 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아끼던 안연필을 자기 수제자와 같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두 선지자의 요단강 도하 예,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 그것을 그러니까 즉 엘리야 선지자를 모세와 비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질퍽했으면 건너기 정말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른 땅 위를 건넜대요. 그 참 하나님의 연출이 굉장히 세심하게 느껴지고요. 그냥 저는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참 귀엽게 역사하신다고 그럴까요? 야, 이런 것까지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악센트를 주나? 뭐 이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3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당하게 될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당하게 될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예, 좀 말이 좀 약간 꼬인 듯한 느낌입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영감이 갑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그냥 능력입니다.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이제 이러니까 이것은 신약이면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런 시전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고 떠나시고 이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어떤 영적인 은사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절을 요구했는데 그 과거에는 이 갑절을 두 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그 성경에 엘리사가 행한 어떤 그 기적적인 능력과 엘리야가 행한 것과 엘리사가 행한 걸 보면 그게 두 배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이 갑절을 두 배가 아니라 두 몫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21장 17절 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예, 그 구약 시대 때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만약에 자녀가 다섯 명 있으면 물려준 유산을 여섯 개로 나누어서 6분의 1씩 나누어서 네 명에게는 6분의 1씩 주고 장자에게는 3분의 1, 두 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역사의 갑절이 자기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장자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은 스승의 능력의 두 배를 갖고 싶다는 의미라기보다 스승이 지금까지 걸었던 길을 자기도 걷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자로서? 예. 2번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0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들어줄게 했을 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구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구한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죠. 예. 그래서 내게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했는데 그 데려감의 주체는 예,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예,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증인이어야 합니다. 본 사람. 예. 구역장이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은요, 다음에 자기도 구역장을 신실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본 게 있거든요. 구역장이 형편없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신실한 구역장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구역장이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요, 그 목회자나 그 구역장이 따뜻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역장이 또 우리 교목사님이 나에게 잘 해주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그분이 반듯하게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엘리야 선지자는 혜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혜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불수레와 불말들이 예,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란히 걷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불수레와 불말이 그 갈라놓았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불과 관련이 좀 있죠. 예, 그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제단에 그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고요. 또 그 아시아 왕이 보낸 그 군인들에게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예,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의 인증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등을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 단어와 번제가 예, 문자적으로 올라갔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 그의 올라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 선지자가를 헤오리 바람이 이제 그 하늘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불현듯 그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있잖아요. 그래서 아 가사가 잘못됐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더니 가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뭐 타고 옛날 병거 타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찬송에는 바람 타고 하늘에 예, 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바람 타고 올라간 것 같잖아요. 병거 타고 간 거 아니고. 예, 그, 참고로 찬송가 94장이 주 예수보다 더거든요.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뭐죠? 영. 예, 옛날에는 찬송가 분명히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 죽은 내 대신이에요. 예, 이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는 죽었던 존재이지 죽을 존재가 아니고 예, 죽었던 존재인데 살린 것이군요. 그래서 아, 잘 바꿔놨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는 동행하여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에 중요하여 있거나 잊힐 수 없는 곳들을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 각자에게도 참 중요한 흔적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뭐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이제 스승이 떠나고 나서도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잊힐 수 없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제가 사역자로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지금까지 예 제가 그 자랐던 교회, 그다음에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 교회, 백주년 기념 교회 딱 네 개더라고요. 네, 그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정말 다 사건들 또 일들도 많고 예 그 느꼈던 것들도 많고 예 또 우리가 또 다른 것들 우리가 예 그 다녔던 학교들도 쭉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지나온 직장들 또 우리가 뭐 또 살아오면서 그 다녔던 교회들 또 살았던 지역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이 이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교님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그분의 삶이 그냥 믿음의 책과 같은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저처럼 그 중요한 삶의 공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또 경험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쓰면 얼마나 또 풍성하겠습니까? 예. 또 그 찬송가 중에 늘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 와 닿는 가사 중에 하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은 내 앞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반석은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전임 교육자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설교가 제 주일 저녁 예배 설교였는데 그게 시편 143편이거든요. 예, 제가 시편 143편을 대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겠죠. 예,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143편 5절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립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옛날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옛날을 기억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옛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옛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지금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그곳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또 그때 있었던 일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나번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 1절과 11절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을 올리기로 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뭐 저도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이미 이제 그것을 그 증명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결코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절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어떤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더라도 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최고의 큰 기적 같은 일은 홍해 사건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 홍해의 그 기적 같은 체험이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흘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홍해 사건이 사흘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걸 겪어도 하루 가기 힘듭니다. 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을 산다.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을 산다.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예, 그리스 시내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 성경에 그 쫓아다니는 삶을 산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 뭐 사울 왕이나 아합 왕 이런 사람들은 예,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죠. 예. 그래서 인생을 이게 이 두 삶 그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드리븐 라이프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부름 받은 삶을 사는 것은 콜드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후자이어야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또 그걸로 새벽기도도 40일 동안 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거든요. 예, 그 purpose 목적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면요, 그 삶이 이상하게 됩니다. 예, 그 목적이 변질되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purpose driven life가 아니라 the Bible driven life.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요. 예, the Lord,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죠.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됩니다. 나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겉옷을 벗을 때가 있음을 안다. 겉옷을 벗을 때가 있음을 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겉옷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이어졌죠. 예, 그 민수기 20장 6절 볼까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지금 자신이 앉고 있는 의자에 내려올 때와 입은 옷을 벗을 때가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역할을 넘겨줄 때가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어떤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사회적 신분의 자리, 소유한 것의 자리, 재능의 자리, 건강의 자리 등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입고 있는 옷은, 있을 수 있는 옷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 중에서 영원히 입고 있어야 할 옷이 딱 하나 있는데, 예, 그것은 당연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답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퇴장으로 끝나지 않고 등장으로 이어짐을 안다. 퇴장으로 끝나지 않고 등장으로 이어짐을 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퇴장하였지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그 산에서 다시 등장했죠. 예, 우리가 정말 유명하지 않아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퇴장하여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등장합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는 언제나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른 퇴장과 생명의 등장을 원하는 사람은 예, 죄와 죽음의 노래가 내장된 뮤직박스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내장된 뮤직박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자 또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목적 삼아야 예, 바르게 퇴장하고 또 바르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부름의 삶을 신실하게 달려갔던 것처럼 예, 다음 우리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 부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방 디셉에서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살았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저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선지자다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삶과 사역에 대해 스톱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겉옷을 벗을 때가 있음을 알고 그 옷을 벗어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옷, 자녀의 옷, 가족의 옷, 일터에서의 옷, 삶에서의 옷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벗고 입고 있을 때는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옷을 벗을 때도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벗은 옷이 누군가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겠지만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므로 매일의 삶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이미 잃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으며 아직 얼마의 사람이 재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모로코의 이웃한 리비아에서는 사이클론으로 큰 홍수가 나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신비한 손길이 그 나라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온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복구도 순조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각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구역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의 삶을 살고 겉옷을 벗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며 퇴장은 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